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난해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낳았던 사건 중 하나가 미국 내 성폭력을 피해 당사자가 고발하는 운동인 미투 캠페인이었죠. 그런데 새해 첫 주부터 이 미투 캠페인이 또다시 화제였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타임즈업이란 이름으로 장기전에 돌입했기 때문인데요. 때가 됐다라는 뜻의 타임즈업 홍보 웹사이트도 열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성폭력과 성희롱, 불평등의 시간은 다 끝났다, 뭔가 해야 할 때다 라는 문구 아래 이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사실, 피해자들의 권리 등 여러 가지 항목과 항목에 따른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 사실이라는 항목에는 18세에서 34세 나이의 미국 직장인 여성 가운데 71%가 성폭행, 성희롱 경험이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고, 미국인 여성의 절반가량이 이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내용, 또 직장 내 10명의 고위 지도자 중 한 명만 여성이라는 남성들의 증언도 담겼습니다. 이 단체의 목표는 여성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겪는 불이익을 법적으로 대응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운동의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뉴스에 등장했던 피해자 말고도 미국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여배우들이 상당수입니다. 자, 때가 됐다. 타임즈업 운동. 앞으로 미국 내 영화 방송계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과연 얼만큼의 효과를 거둘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지 기대가 큽니다. 2018년 첫 번째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편하게 풀어봅니다. 기자 수첩,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 뉴스 풍경,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볼까요? 샘 스미스가 부릅니다. I am not the only one. 들어보시죠.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파워볼 메가 밀리언. 파워볼과 메가 밀리언은 미국의 복권 이름입니다. 복권이란 숫자를 맞춘 사람이 당첨금을 갖게 되는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국민 대상의 게임인데요. 작은 종이에 원하는 번호를 적거나 번호가 찍힌 복권 종이를 사면 되는데요. 구입 가격이 저렴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권을 삽니다. 개개인이 복권을 구입한 돈이 모여서 당첨금이 불어나는 것인데요. 한국과 미국 등 수많은 자본주의 나라에서 복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복권의 종류가 많은데요. 미국의 양대 숫자 맞추기 복권이라면 파워볼이 있고 메가밀리언이란 복권이 있습니다. 이 파워볼은 미국 내 44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복권의 당첨금이 나란히 각각 4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3일 현재 파워볼과 메가밀리언 당첨금이 동시에 4억 달러를 상회한 것은 역대 처음인 걸로 미 경제 매체 CNBC가 전했는데요. 이날 현재 파워볼 당첨금은 4억 4천만 달러였고 당일 밤에 추첨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첨에서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토요일 5,500만 달러까지 뛰어오를 거란 전망도 있었습니다. 메가밀리언 당첨금은 4억 1,800만 달러로 역시 5일 밤 행운의 주인공이 가려진다고 보도됐었죠. 파워볼 메가밀리언 당첨금이 동시에 3억 달러를 넘긴 적은 지난해 8월 딱 한 차례였는데요. 현재 당첨금 규모가 역대 9번째, 메가밀리언은 역대 4번째입니다. 파워볼 복권은 숫자 6개와 파워볼 숫자를 맞추는 게임으로 23달러짜리 복권 한 장을 샀을 때 이론상 당첨될 확률은 2억 9,200만 불의 1입니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서 당첨자는 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떼이게 되지만 그래도 천문학적인 액수죠. 복권 사이트 usamega.com에 복권 당첨자가 당첨금을 통째로 받아가려 한다면 약 40% 액수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의 판매가 합법화되자 이번 주 관련 소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워싱턴 DC를 포함하면 9번째인데요.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한 주는 29개 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샌디에이고, 산타크루즈,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이리어, 팜스프링스를 중심으로 모두 90여 개의 마리화나 판매점이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지난 2016년 말 통과된 주민발의 64호가 올해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만 21살 이상 성인은 누구든 28.4g 이하의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6그루 이하의 소규모 대마 재배가 가능하고 구매자는 판매점에서부터 시범적으로 흡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은 대마 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가 있는데요. 자, 캘리포니아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합법 상태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던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 공간에서 판매됨으로써 거래를 양성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무분별한 마리화나 흡연으로 범죄율 증가와 청소년 탈선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반면에 캘리포니아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산업이 올해 한 해 37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내 여러 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4일 마리화나 판매, 소지, 재배를 합법화하는 주정부의 결정에 재량을 부여해서 갱단 등 범죄 조직과의 연계나 청소년 유해성이 없는 한 연방정부가 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지침을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검사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마리화나 판매, 소지, 유통 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판매업자 등을 기소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1일자 보도입니다. 새해 집권 7년차를 맞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창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용의를 내보이는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핵단추가 자신의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며 위협했습니다. 2일자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후 하루 만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일치된 대응을 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에 대한 핵 타격을 위협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 연계 선박을 잇따라 적발한 한국 정부에 감사의 표시도 전했습니다. 3일자 보도입니다. 남북한의 판문점 연락관 간 통화가 전격 재개됐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완전히 연락이 끊긴 지 1년 11개월 만입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미국과 한국을 멀어지게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는 일각의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4일자 보도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연합훈련 연기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경고한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가했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좀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김영권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의 현지 고위관리 인터뷰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예.
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맥메스터 HR,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인터뷰였죠.
네.
자 일단 미국의 부통령과 이 국가안보보좌관이 어떤 자리인지 좀 알아보고요.
네.
또 두 관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미국의 부통령 하면 말 그대로 대통령 다음에 그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네.
여러 나라마다 뭐 정치 제도가 다릅니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제 최고의 정책 결정권자지만 만약에 뭐 유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네.
또 병이라든가 그래서 대통령 자리를 비울 때는 이 부통령이 이제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네.
대통령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이 좀 다른 점은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뭐 탄핵 사태가 발생해서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은 미국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부통령이 그 대통령의 임기 동안 그 자리를 이제 앉아서 대통령 직
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맥메스터 보좌관은 말 그대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총괄하는 그런 대통령을 보좌해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직책입니다.
네.
근데 펜스 부통령은 이제 공화당의 유명한 이제 그 보수주의 인사 중에 한 명으로 미 중서부 인디애나주의 주지사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또 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어서 뭐 백악관에서 뭐 조창기도회를 한다든가 이번에 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발표하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크게 관여한 그런 어떤 보수적인 상징적인 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맥메스터 보좌관은 말 그대로 그 현직 그 장성이기도 하면서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발탁돼서 백악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펜스 부통령 서열대로 한번 나가볼까요?
네.
펜스 부통령 인터뷰 내용 좀 짚고 넘어가죠.
네. 네. 뭐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언급했고 뭐 북한 한 주제만을 갖고 인터뷰한 건 아니고요.
네.
여러 뭐 이란이라든가 외교적 사안, 뭐 국내적인 사안 등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데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핵심은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네.
그냥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고 그대로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네.
첫째는 미국 대통령, 미 행정부는 미국인들을 또 미국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 북한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게 경고망동하지 말 것을 거듭 경고한 셈이죠.
네.
하지만 이제 두 번째로 북한이 이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진정한 이제 협상장에 나온다면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해서
네.
공은 평양에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던졌습니다.
네. 일단 이 인터뷰가 시기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다음이라는 점이 주목이 될 만한데요.
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신년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강조했단 말이에요. 펜스
네.
대통령이.
네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신년사 뭐 올리브 가지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들 쓰죠. 그러니까
네.
대화의 손짓을 했다 남쪽에 그러면서도 이제 북한에 대해 미국에 대해서는 또 뭐 핵단추가 언제든 뭐 책상에 있다 이런 이제 경고성 발언을 해서 관심을
네.
끌었는데
네.
미국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이게 평화 공세로 보는 거죠. 이게 진정성보다는 이제 널리 전문가들 통해서도 알려졌다시피 어떤 미국 과 한국 간의 동맹 관계를 이간질하거나 뭐 그런 우려들이 이제 많은 거죠. 왜냐하면은 핵에 대해서 폐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남북 간의 그 대화에 대해서만 이제 방점을 찍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 핵 미사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이나 뭐 대화에 대한 언급이 없이 남한에만 이제 손짓을 했기 때문에
네.
우려가 높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좀 강력한 발언을 했었죠. 이제 나는 이제 김정은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핵을 갖고 있고 이건 실질적인 거다라는
네.
말까지 했는데 이 펜스 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위협도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러면서 거듭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고
네.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자, 맥메스터 보좌관 인터뷰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어떤 내용이 핵심인가요?
북한 정권이 비핵화 또 아니면 정권의 종말이란 갈림길에서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끝까지 최대의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네.
북한 정권 스스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추구하면 막다른 길에 다다른다는 것을 인식하면 이런 전쟁을 막고 비핵화가 가능하다고도 말한 거죠.
네.
특히 그런 의미에서 유일한 방법은 강압적인 경제적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지난 4일이었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최대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백악관이 이제 보도자료에서 밝혔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제 올해 들어서 조금씩 변하는 게 아니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라든가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을 통해서
네.
그런 의미로는 아직은 보기 힘들고요. 이런 기존의 입장 최대의 압박을 통한 북한의 핵 문제 해결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맥메스터 보좌관이 강조한 겁니다.
네. 뭐 한국 언론들은 뭐 통미 복남이 아니라 통남 복미 뭐 이런 얘기를 네. 꺼내던데요. 뭐 이런 시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말은 만들기 쉬운데요. 네. 사실은 북한이 그동안 이제 그 미국하고만 상대를 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전략을 써왔는데 이제는 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국을 무시하거나 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그런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냐 어떤 이런 이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그 뭐 소위 일부 백악관 관리들은 말장난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그런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는 게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백악관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 것에 대해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그 말은 이전에 북한이 그런 해왔던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 그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모습에는 넘어가지 않겠다는 말을 이제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네, 이제 맥메스터 보좌관이 이 강압적인 경제적 힘을 이용하는 게 북한의 그 치명적인 방법 될 수 있다. 이 말이 현실 가능한 얘기인가요?
예,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의 현재 핵보다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경제와 제재 전문가인 뭐 서울대 김병현 교수랄까요? 또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즉 지난 7번의 신년사에서 핵은 42번 언급을 했는데 경제는 120번이나 말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예상치 못한 위력을 발휘하자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11번이나 자력과 자립을 강조할 정도로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런 분위기를 이제 반영해서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것이고요.
지금 새해 벽두부터 군사 옵션이 있다라는 얘기를 또 꺼냈는데요.
예.
이게 지금 미국의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저희가 좀 이제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네. 미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북한처럼 언론을 갖다가 국가가 통제하는 나라가 아니라
네.
미국은 이제 언론의 자유가 있죠. 정부가 함부로 언론이 이랬다 그래서 뭐 언론인들을 감옥에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요.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의 주류 언론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 주류 언론이나 또 기득권층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네.
특히 뭐 전직 관리들, 뭐 바이든 부통령이랄까요? 전 오바마 행정부의 관리들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적으로 미국이 추구해왔던 가치 외교,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에 근거한 외교보다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그런 외교를 추구하다 보니까 미국의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런 전통적인 외교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대북 정책, 특히 또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고 무력 행사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갖고 마치 전쟁을 하는 게 아니냐.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뭐 화염과 분노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자극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이제 미국의 언론들이나
네.
기득권층에서 우려를 하고 있죠. 뭐 비근한 예로 지난 3일에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핵적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
네.
상당히 비판적으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죠. 그런 무력 행사 이런 발언들의 포커스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미 대통령으로서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게 무슨 전쟁을 누가 좋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을 너무 좋아하고 전쟁을 진짜 하려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가 사실은 미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우리 전쟁을 좋아하는 데는 누구도 없다. 미 고위 관리들 짐 매티스 국방장관도 그런 말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전쟁을 선호하는 것보다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고 북한이 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간다면은 그런 무력 옵션도 미국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제재와 관련해서 관련 국가들의 언급도 했는데요.
제재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핵협상장으로 끌어내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네.
중요한 것은 펜스 부통령이나 맥메스터 보좌관 모두 이런 최대의 압박이 통하고 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제재 압박 얘기가 나오면 중국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중국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국제사회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가 않았었죠.
네.
하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상당히 유엔 안보리 제재 과거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펜스 부통령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데 대해서 중국이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네.
하지만 좀 더 중국의 동참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의 말이 이제 흥미로운데요.
네.
여러 가지 그 환경이 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북한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북한이 있는 게 그저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이 이제 너무 많이 진전됐기 때문에
네.
이것이 중국의 국익에도 문제가 된다. 특히 예전에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북한과 미국의 대결로 봤는데 이제는 북한의 이 핵미사일이 국제적인 뜨거운 문제, 위험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북한 대 국제사회로 보는 그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거기 그런 구도에서 봤을 때 중국도 더 이상 이걸 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도 움직이는 것이고 물론 중국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모든 중국이 펼쳐온 정책은 중국 국익,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의 국익에 근거해서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해 왔었는데 이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이 중국의 국익도 훼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평가를 한 것이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영건 기자와 함께 펜스 부통령과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인터뷰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임스 무라지가 부릅니다. 럭키 들어보시죠. Do you hear me talking to you? Across the water, across the deep blue ocean, under the open sky, oh my, baby, I'm trying. Boy, I hear you in my dreams. I feel you whisper across the sea. I keep you with me in my heart. You make it easier when life gets hard.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You hear the music, feel the air. I'll put a flower in your hair.
Though the breezes through the trees are most so pretty, you're all I see. As the world keeps spinning round, you hold me right here, right now.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이 홍콩에서 북한 포스터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미국 언론이 이들 포스터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공공 얼굴, 20세기 선전 포스터, 젤 위거 컬렉션. 홍콩이 명문 홍콩대학교 내 미술관에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열리고 있는 전시회 주제입니다. 전시 품목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스탠포드 대 카타리나 젤 위거 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북한의 공공 포스터 25점입니다. 미국의 뉴스 전문 CNN 방송은 북한 선전 포스터의 최근 주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끼로 공격을 받고 미사일이 의사당을 가리키고 있다며, 하지만 젤 위거 연구원은 이들 포스터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젤 위거 연구원은 대규모 기근이 만연했던 지난 1995년 북한을 처음 방문했는데요. 당시 가톨릭 지원단체인 카리타스 소속으로 북한에서 처음 구호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북한 각 지역을 돌며 일하다 2006년부터 스위스 정부 산하 개발협력청의 평양 사무소 소장으로 일했습니다. 지난 2011년까지 평양에 거주하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였던 젤 위거 연구원은 북한 농민들이 재배한 농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사유지와 생산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경제개혁 요소를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CNN 방송은 홍콩대학교 미술관 플로리안 노대 관장과 젤 위거 연구원이 뽑은 북한 포스터의 특징을 하나씩 풀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이 농업과 산업, 과학 관련 주제에 등장하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며 포스터는 인터넷 사용이 제한된 북한 사회에서 각 지역에 접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젤 위거 연구원은 지난 2008년 국세조사를 위해 포스터가 제작됐었다며 사람들이 이 포스터를 통해 인구조사 시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젤 위거 연구원과 노대 관장은 북한의 선전물이 북한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사용된다며 정책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또 사회, 경제, 과학의 성장과 발전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세련된 발전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그들만의 전통이 따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미지 구성이 상당히 통일됐다고 말했습니다. 젤 위거 연구원은 북한은 빈곤이 심하고 주민들의 평균 수명이 짧지만 교육은 무료이고 의무라며 북한 정부는 모든 사람들이 포스터의 구호를 읽을 수 있다고 가정해 설계한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젤 위거 연구원은 CNN에 북한에 있는 동안 단순한 수학을 모르는 북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며 북한의 문맹률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거주했던 외국인 여성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견해와 미술 전문가의 분석들을 그림과 함께 실은 CNN 기사는 북한의 포스터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나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노대 홍콩대학교 미술관장은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손으로 그린 포스터의 성격과 품질에 주목했다며 포스터의 예술성과 문체 구성, 색채 등을 토론하는 것이 의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노대 관장은 또 이번에 소개된 북한의 포스터가 농업개발과 식품생산 관련 포스터들로 채워져 있던 만큼 등장하는 인물과 분위기도 여성과 아동이 많고 강렬하고 진한 원색보다는 부드럽고 연한 색채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시회 주제는 20세기 포스터로 국한됐지만 2007년이라는 연도가 적힌 것들도 눈에 띄는데요. 젤 위거 연구원은 VOA에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포스터는 1990년대 중반에서 최근까지의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젤 위거 연구원은 북한에 머무는 기간을 포함해 북한에 방문할 때마다 북한의 포스터를 사게 됐다며 북한 포스터 수집을 계획한 적은 없지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젤 위거 연구원은 예술 상점에서 포스터를 합법적으로 구입하고 출국 시 영수증을 보여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젤 위거 연구원은 이렇게 모은 포스터가 총 100여 점이고 이 가운데 25점에서 30점을 공개해 전시회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젤 위거 연구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외부 세계에 북한 주민들까지 악마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선전화를 그리다 지난 2000년 탈북한 송벽 화가는 VOA에 두 외국인의 설명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송벽 화가는 자신은 반미 내용의 선전화를 그렸기 때문에 여성이 등장하는 포스터는 그린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당의 정책을 알리기 위해 전국 각지에 포스터가 나붙었고 주민들은 포스터를 통해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송벽 화가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힘들어지지만 북한 주민에게는 익숙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공공 얼굴, 20세기 선전 포스터 젤 위거 컬렉션 전시회는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미합중국 은행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인가를 거부할 것인지 문제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1832년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선거운동에서 다시 이 문제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은행 설립 인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은행이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6주에 걸쳐 은행이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따지게 됐습니다.
하원은 은행의 설립 인가를 승인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20부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대.
잭슨 대통령은 강요회의를 열었습니다. 맥클레인과 리빙스턴 두 장관은 이 법안이 거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들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에게 법안을 거부하되 나중에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로저 텐리 법무장관은 강경하게 반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텐리 법무장관과 의견이 같았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백악관 보좌관 두 명에게 거부권 내용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얼마 뒤 결국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거부권이 공표됐고요. 거부 내용은 의회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은행 설립 헌장이 합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의회가 전국 은행 설립 인가를 내줄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건 사실이지만 저는 대법원과 생각이 다릅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대통령의 임무를 맡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해하는 대로 헌법을 지키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법원이 헌법에 합치가 되는지 여부를 판결하는 임무가 있듯이 대통령과 의회에게도 그런 임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이 돈을 서부에서 동부로 송금하는 방법에 대해 면밀히 따져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은행 업무 대부분은 서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소유주는 동부에 살고 있지요. 아주 적은 수의 부자들이고 일부는 외국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서부 지역 주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얻는 이익이 고스란히 동부에 있는 은행가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분명 잘못된 구조입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이어서 일반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신념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가 정부의 법을 자기들 이익에 맞도록 조정하는 건 아주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어떤 정부에서도 개인의 차이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능력이나 경제력, 교육 수준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법이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사회적 약자는 그 부당함에 대해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또 은행주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지금의 은행주들이 왜 정부로부터 특혜를 요구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비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내리듯 정부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혜택을 베풀어야 합니다.
은행을 지지하는 헨리 클레이는 은행 법안을 1832년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최대 쟁점으로 이용했습니다. 1차 임기가 끝나가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도 재선에서 법안의 거부권 내용을 담은 말들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은행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의 표를 잃을 수 있었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노동자, 산업 일꾼과 같은 일반 국민의 표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나이와 건강상의 문제로 재선에 성공한다 해도 대통령 임기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에 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재선 성공이 곧 국민들이 정책을 인정하는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연임을 위해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지만 만약 재선이 된다고 해도 1년이나 2년째 되는 해에 사임을 통해서 대통령직을 부통령에게 이양할 계획이었습니다.
183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로 나섰습니다. 공화당은 미 합중국 은행의 총재인 니콜라스 비들의 후원과 언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켄터키 출신 헨리 클레이 상원의원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했지만 결과는 잭슨 대통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는데 두 번째 임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은행과 맞서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저를 다시 대통령으로 뽑아준 건 1836년에 귀엽고 은행 문을 닫게 만들겠다는 저의 정책을 국민들이 인정해줬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저는 은행의 경제권을 줄이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자금을 은행에 넣는 걸 중지하고 그 대신 돈을 주은행에 넣겠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새로운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신임 재무장관은 1833년 10월 1일 이후 모든 정부 자금을 23개 주의 은행에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합중국 은행 총재인 니콜라스 비들은 강력히 대항하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비들 총재의 조치는 미국 전역에 심각한 경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니콜라스 비들 총재는 갑작스런 빚 독촉으로 힘들어진 경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앤드류 잭슨 행정부에게 돌렸습니다. 비들 총재는 은행이 매우 엄격한 법령에 따르게 됐는데 이 모든 게 망해가는 정부의 돈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칼라 보노프의 Water is Wide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he's low.